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은 탐구의 목적지는 진짜 꽤나 도발적입니다.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을 일종의 막 배고프고 피곤한 악덕 상사로 여겼거든요.
맞아요. 우주 전체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계약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신한테 밥을 차려주고 건물을 지어 바치면 신은 나를 보호해준다. 약간 이런 아주 단순 명료한 거래의 세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견고한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한 권의 고대 텍스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존 월튼 박사님의 엄청 흥미로운 강의 기록인 거잖아요. 욥기와 고대 근동이라는 텍스트죠.
네네. 이 자료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우리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덧씌우는 거요?
맞습니다. 월튼 박사님은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핵심 전제를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월튼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건 아니다.
와, 그 문장이 진짜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나 막 중세 유럽의 철학자들을 예상하고 쓰인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대 근동이라는 그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관 속에 푹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뿌리 박혀 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물고기가 자기가 헤엄치는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고대인들한테 그들의 세계관은 막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숨쉬는 공기이자 현실 그 자체였거든요.
약간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였겠네요. 네, 욥기는 진공상태에서 뚝 떨어진 철학서가 아니에요. 그 낯선 고대 문화랑 아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쓰인 텍스트라는 걸 이해해야만
그래야 이 책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사상적 충격을 줬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거죠.
정막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그 막막하고 낯선 세계관 속에서 욥기는 어떤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던 걸까요?
이 질문을 풀려면 일단 월튼 박사님이 제시한 고대 근동 문학의 아주 보편적인 트렌드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그 트렌드가 뭐죠?
바로 경건한 고난자라는 모티프인데요.
경건한 고난자요. 이름부터가 이미 뭔가 엄청 모순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설정이에요.
흠이 없는데 고통을 받는다. 참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이런 주제가 고대 근동 전역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수메르 문헌인 어떤 사람과 그의 신이라던가
저도 그 자료 봤어요.
네, 그리고 아카드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헌인 어떤 사람과 그의 신의 대화, 또 바빌로니아의 엄청 유명한 문헌이죠. 루둘룰 벨 네메키, 우리말로는 지혜의 신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바빌로니아 신정론 같은 텍스트들이 다 이 모티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출처 자료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들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막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했고 신성한 의식도 엄청 꼬박꼬박 챙기던 사람인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에 걸리거나 모든 걸 잃고 추방당하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서 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답답했던 게 이 고대 텍스트들이 도달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철학적 종착지가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철저한 체념에 가깝죠. 사실 고대 근동 문헌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리거든요.
두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죄 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만 분명히 신을 화나게 할 만한 어떤 의식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와, 넌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가 훨씬 더 뼈아픈데요. 바로 신들의 의중은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들의 의중을 알 수 없다. 잠깐만요. 이건 약간 그냥 신의 뜻은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현대적인 신비주의력은 전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아예 완전히 다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명확한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을 계시해주지 않았어요.
아, 룰이 없었군요.
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알 수 없는 어젠다나 막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인간한테 복을 주다가도 내일은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서 보호망을 그냥 거두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헐! 그럼 신이 보호를 거두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은 그냥 세상에 득실거리는 악령들이나 질병, 재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이것부터 좀 풀어보죠. 이건 마치 직장 상사가 업무 매뉴얼도 하나 안 주고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단 한마디도 안 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나는 오로지 내 추측만으로 막 벌벌 떨면서 일을 해야 해요. 상사는 어제 내 보고서 보고 엄청 칭찬하더니 오늘은 똑같은 양식의 보고서를 보고 막 불호령을 내리면서 월급을 깎아버려요.
진짜 숨 막히는 직장이죠.
완벽한 통제불능의 최악의 악덕 직장인 거잖아요.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상사를 다시 기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출처에 나오는 주인공들 탄식이 딱 이거였군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와닿는 비유네요. 실제로 루돌로 벨레메키 주인공이 내뱉는 독백을 보면 그 억울함이랑 공포가 아주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아, 어떤 대사였죠?
이런 탄식을 해요. 무엇이 신에 기쁘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엔 끔찍한 일이 신에겐 옳은 일이고 내게 옳은 일이 신에겐 불쾌한 일이라니. 누가 하늘에 있는 신들의 뜻을 알겠는가?
어휴, 진짜 절망적이네요. 명확한 소통 채널도 없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 아래서 산다는 건 우주적인 공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포 그 자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의 위중을 전혀 알 수 없는 되게 불안하고 끔찍한 세계관 속에서 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남았던 걸까요? 그 거대한 공포를 견뎌내기 위한 나름의 대책이나 뭐 시스템 같은 게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고대 근동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자 우주적 질서가 등장합니다. 월튼 박사님은 이걸 거대한 공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거대한 공생이요?
네. 이 막막한 세계에서 신과 인간이 서로 아주 기형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종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개념입니다.
신과 인간이 공생을 한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얽혀 있었던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랑 비슷했어요. 그들도 막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노동을 하면 피곤함을 느꼈거든요.
신이 피곤함을 느낀다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막 농사 짓고 운합하는 노동에 지친 신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된 노동을 해줄 노예를 만들자.
헉, 그 노예가 설마 인간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즉, 고대 근동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식량을 기르고 옷을 짜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서 신들을 아주 편안하게 애지중지 돌보는 거였습니다.
와, 우주적인 규모의 시종을 드는 일종의 하인 집단인 셈이네요?
네, 우주적 하인 집단이죠.
세상에,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이 고작 자기들 밥상 차려달라고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이건 너무 얄팍하고 이기적인 이유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신은 인간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단순히 일방적인 착취의 구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착취만으로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죠. 제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군요.
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편안한 삶을 유지해줄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만약 가뭄이 들어서 인간들이 굶어 죽거나 외족의 침입으로 사회가 무너져버리면
아, 당장 신들한테 바칠 재물, 즉 식량이 끊기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들은 어쩔 수 없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돕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 사회의 정의나 질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막 도덕적으로 숭고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느라 바쁘면 신을 시중 드는 본업인 제사랑 노동에 집중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겠네요. 자기들 밥이 안 올라오니까.
네, 철저하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나 신앙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완전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계약이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계약 관계죠. 인간은 노동력이랑 재물을 인풋으로 제공하고 신은 그 대가로 보호와 번영이라는 아웃풋을 내어주는 일종의 거대한 우주적 공급망 관리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비즈니스 계약이 고대 근동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핵심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와, 그렇다면 여기서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만약 당시 우주의 모든 이치가 이 거대한 공생이라는 거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그 유명한 도발 있잖아요.
아, 네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단순히 욥 개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뼈대 사체를 뒤흔드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철학적 공격 아닙니까?
이야, 그 발견이 바로 이 출처 자료가 말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요. 그 누구도 까닭 없이 신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이유 없는 헌신은 없었다는 거죠?
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헌신, 즉 이해관계를 떠난 의로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들한테 종교의식을 치르는 유일한 목적은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신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고대 근동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그 거대한 공생 시스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아예 시험대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예리한 질문이네요. 만약 누군가가 아무 보상 없이도 신을 섬길 수 있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신과 인간의 거래 계약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시스템 붕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만약 대가 없는 헌신을 막 주장한다면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미친 발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완전히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욥기는 도대체 이 낡고 견고한 공생 시스템을 어떻게 부수고 나가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욥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월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야기 속에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그는 우스 땅 사람, 즉 이방인이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쓰였고 주인공인 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적인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적 사고를 한다고요? 뭔가 의도적이네요?
네, 고대 근동을 대표하는 이방인 캐릭터를 딱 내세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신앙의 혁명적인 독특함을 엄청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욥이 고대 근동의 안복판에서 그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적인 사고를 보여준다는 증거가 출처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 욥의 행동이랑 생각에서 고대 근동의 방식과 결정적으로 팍 단절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오,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욥은 다신교를 철저히 거부해요. 욥기 31장을 보면 그는 해와 달을 향해서 손을 들어 경배하거나 마음을 뺏긴 적이 없다고 엄청 굳게 맹세하죠.
와,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고대 근동에서 천체 숭배는 거의 매일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재산 다 잃고 피부병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해서라도 아, 내가 태양신한테 뭘 안 바쳐서 그런가? 달의 신이 화가 났나? 하면서 이리저리 뭐 배팅을 해볼 법도 한데 말이죠.
그쵸. 양다리라도 걸쳐야죠, 불안하니까. 근데 욥은 절대 그런 타협을 안 하네요.
네. 고대 근동의 고난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떤 신이 나한테 화가 났을까 이걸 알아내려고 온갖 점을 치고 헤맸거든요. 근데 욥은 자신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딱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또 다른 차이점도 있나요?
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욥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로움의 본질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의중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치르는 그런 의식적 의무에 광적으로 집착했거든요.
아, 겉으로 보이는 행사 같은 거요?
맞아요. 하지만 욥은 그런 제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절대적 의로움에 자기 삶의 기반을 둡니다.
아, 그러니까 신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닥쳤을 때도 재물을 산더미처럼 바쳐서 막 신의 기분을 달래냐는 시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신이 믿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배고픈 신들 수준으로 확 깎아내리는 모욕이 될 테니까요.
고대 근동 문학들이 욥기를 확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검은 배경지, 즉 대조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냅니다.
대조군이요? 어떻게 다르길래요?
고대 문헌들은 항상 고난의 원인을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얼버무렸잖아요. 근데 욥기는 아예 1장 시작부터 하나님이 직접 욥은 흠없고 정직한 자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고대인들이 흔히 써먹던 그 흔해 빠진 핑계를 그냥 원천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욥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독자랑 하나님이 이미 공유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논의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해버리네요. 뭐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나? 혹은 신이 왜 기분이 나쁜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욥기의 진짜 초점은 인간의 본성이나 신의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즉 우주적 지혜와 통치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주적 지혜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이 차려주는 밥이나 축내면서 생존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초월적이고 자유로우며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확 느껴지시나요? 만약 고대 근동의 이기적인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욥의 고난은 그냥 재수 없는 일이거나 비즈니스 실패쯤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계약 위반인 거죠.
근데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인간의 노동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완벽하게 지혜롭고 초월적인 분인데 그분이 직접 인정할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욥이 지금 잿더미에 앉아서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엄청난 모순이죠.
이 틈이 너무 크잖아요. 우주의 정의 시스템에 막 엄청난 버그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욥 자신도 바로 그 거대한 모순 속에서 막 미칠 듯이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흥미롭게도 욥이 이 미스터리란 씨름하면서 괴로워하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주 익숙하고 진부한 옛날 방식으로 그를 설득하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 올 것이 났네요. 드디어 그들이 등장하는군요. 바로 욥의 친구들.
네, 친구들이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 성경에서 이 친구들이 등장해서 막 긴 설교 들어놓을 때마다 좀 되게 답답하고 짜증이 났었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을 몰아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월턴 박사님의 분석을 빌리자면 욥의 친구들이 막 쏟아내는 그 길고 장황한 충고들은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철저한 거대한 공생사고방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들이 바로 고대 근동의 대변인이군요.
네, 그들은 고대 근동의 정통 신학자들인 셈이죠.
아, 강의 출처에서 월튼 박사님이 이 친구들의 논리를 아주 기가 막힌 문구로 요약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바로 내 물건 되찾기 프로젝트.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요약 아닌가요?
하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친구들의 모든 논리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어요. 욥, 징징대지 말고 빨리 네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라.
네네.
그리고 재물을 바치던 회개를 하던 신의 기분을 어떻게든 달래서 네가 잃어버린 재산, 건강, 사회적 지위 그 모든 혜택들을 빨리 되찾아라.
와, 진짜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네요.
네, 그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거래의 틀 안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가 인풋을 잘못 넣어서 에러가 났으니까 빨리 올바른 인풋을 다시 넣어서 멈춰버린 아웃풋 기계를 다시 돌려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웃풋 기계라니 진짜 비유가 딱이네요. 근데 욥은 그 모든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죠.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내 재산을 되찾게 해달라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욥의 위대함이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어떤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로움임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인과응보의 자판기에 막 동전 넣듯이 신앙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저항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참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막 쉽게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찔리는 부분이죠.
네, 살다 보면 내가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나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병이 생기지?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이없이 망해버린 거지? 하고 엄청 억울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본성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보상 심리를 거울처럼 탁 비춰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야지 라는 그 철저한 인과응보, 그 거래적 정의가 성립해야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바로 그걸 겁니다. 욥기는 우리한테 그 얄팍한 거래적 신앙,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했으니까 신도 혹은 이 우주도 나한테 이만큼은 꼭 해줘야 한다는 그 거대한 공생의 굴레를 딱 끊어내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굴레를 끊어라.
네. 만약 욥이 친구들의 말에 설득돼서 적당히 타협하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 책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욥이 끝까지 그 옛날의 사고방식에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근동에 막 배고프고 변덕스런 신들을 넘어서서 압도적인 지혜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딱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철학적 지각변동을 목격했네요. 존 월튼 박사님의 출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욥기는 경건한 고난자라는 당시에 아주 익숙하고 보편적인 문학적 대화에 확 뛰어들었어요.
네, 아주 용감하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막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대한 공생이라는 비즈니스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깨부셨죠.
네.
신이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은 신의 보호를 구걸하는 그 막 숨막히는 거래를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알량한 선행이나 인풋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거대한 정책과 지혜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고난 앞에서 결국 절망적인 체념이나 권력자를 막 달래는 얄팍한 요령만을 남겼잖아요. 하지만 욥기는 그 모든 거래의 법칙을 폐기하고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는 아주 거대한 질서 안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며칠 동안 진짜 깊이 곱씹어볼 만한 고민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내 신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만 세상이 나에게 보상한다는 이 철저한 거래적 사고방식이 과연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종교나 신앙이라는 맥락을 아예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주의 시스템, 네가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우죠.
심지어 우리의 아주 내밀한 인간관계나 연인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너한테 이만큼 양보하고 시간을 썼으니 너도 당연히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대우해야 해 라는 어떤 영수증을 끊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수증이라 무서운 말이네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선이나 어떤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되게 캄캄하고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과연 여러분은 아무런 까닭 없이 철저히 무용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변함없이 굳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진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네, 오늘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이 질문을 남겨둔 채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견고한 세계관을 막 기분 좋게 흔들어 놓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